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명령이거든요. 신명기 자체가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받는 거 불편해요. 명령받는 거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싶은데 뭔가 율법, 규례, 뭐 명령 이러면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자유를 위한 거냐? 우리가 출애굽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종 노릇 하던 사람들을 풀어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에는 종 노릇 하던 삶이었는데 그 종 노릇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풀어 해방하셔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 안식이야말로 이게 자유가 토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모든 그 나라들 3500년 전 이 신명기 말씀하실 때 다 왕이 있었고 애굽이야말로 왕이 다스리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파라오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왕들은요, 그야말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의 주인이었어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지파별로 다 구역 나누어 주시고, 지파별로 살았다는 것은 가족들끼리 모여 산 거죠. 가족들끼리.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돌보고 가족들끼리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층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왕만큼이나 중요했던 특권층이요, 일종의 사제계급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 안에도 제사장이 있고 뭐 레위인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특권층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약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레위인, 객과 과부와 과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린 헌금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고대 사회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계급, 일종의 종교적 지식, 어떤 신과 교감한다고 생각했던 세력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아니었어요. 이거 뭐 신과의 교감, 이거 특별한 지식 아니고 특별한 신비 아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레위인들은 그거를 풀어 설명하는 거, 그리고 율법을 잘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관리 감독하는 거. 그런데 그 율법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 율법은 비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 듣고 배웠어요. 요컨대 이 언약 공동체 안에는 누가 누구를 억압할 수 있는 특권 계층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게 하죠. 근데 그 자유롭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 신명기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통제받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제되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사람을 망치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말이라도 타고 말 듣고 누가 된다 그러면 안, 뭐 된다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놀 때도 제가 아이들을 보면 야, 도로에는 나가면 안 돼, 도로에는 나가면 안 돼 그럽니다. 그럼 어떤 아이는 저를 보면 저한테 도로에는 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우정 안 된다는 일을 굳이 막 하려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는 연약한 인생.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요, 자기를 무너뜨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삶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 뭐 기업 경영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0년쯤 됐습니다. 전 세계 안에 기업 경영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근데 그거 주장하니까 신자유주의 사회 안에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더 커지고,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제 불황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는 주기적인 경제 불황이 있는데 이게 찾아오는 주기가 훨씬 짧아지고, 그래서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 이야기하면 이게 뭐 무슨 여하튼 이 기업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권리 혹은 권한 혹은 모든 사람의 활동은 적절한 통제장치,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의료계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에 특별히 의료법인들이 있어요. 대형 병원들은 의료법인들이거든요. 의료법인은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물론 무슨 의료인들이라고 해서 영리 활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성인이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법에 의료법인을 비영리로 해놓았느냐 하면, 이 의료행위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인데 소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형병원들이요, 다 영리 활동을 해요. 그 의료법인들이 의료인들 고용해가지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진료 잘하는 고용 영리 활동. 이게 우리나라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 지금 이 의료계 사태 안에서 만약에 이런 영리 활동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공공의료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면 쉽게 병원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그런 이 공공의료의 영역들을 잘 지켜왔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사람들이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정 자유 말씀하지 않으시고 통제가 되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명령 받는 거 싫어하고 계명 율법 이거 인생을 옥죄는 올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이 율법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외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이 율법이요,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을 이 읽을 때 불편하게 느낀. 그런데 그거 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이다는 거 잘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읽을 때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유가, 내 신앙 고백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 고백되어진 이 고백을 내가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교회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그거 잊어버리고 자주 신앙생활을 자기 개인의 것인 줄 압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하여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신명기가 개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 너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너희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 신명기의 취지, 인 거예요. 우리 엊그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여가지고 절반씩 막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그러는데 사실 다 저주였어요. 다 저주. 그런데 그 이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열두 지파가 다 모였어요. 공개적인 선포, 공개적인 아멘, 공개적인 선포, 공개적인 아멘. 그거는 이 시내산에서 40년 전 시내산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언약의 일종의 재확인, 재확인이었어요. 어제 신명기 28장 읽었을 때 신명기 2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9절 10절 성경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신명기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또 목표가 뭐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 길로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거룩한 성민을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인용했는데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신명기 28장 9절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의 메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만들어내신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심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의와 공도를 따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에서 도대체 의와 공도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와 공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호와의 도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되고 누가 순종 안 하면 혼을 내야 되고 누가 순종 잘하면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어떤 수준, 이 거룩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복도 공동체가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묵상했던 말씀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6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도 떴는데 성경도 한번 보셔도 되겠어요. 신명기 26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신명기 26장은 그 문맥을 보시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11조를 드리면서. 보통 우리는 11조를 개인의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면 복을 받을 거다. 그 복을 누가 받느냐? 11조 드린 내가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야 11조 좀 더 할란가 모르겠어요. 이 목사에게도 이게 이런 거 시험이고 유혹인 거예요. 목사에게도. 목사가 거짓말을 해요. 네가 11조 많이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요. 유혹입니다. 목사에게 유혹. 여러분에게도 그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아, 내가 11조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우상 종교에서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제물을 바치면 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우상 종교에서는. 예수 믿는 신앙은 정말 그런 거냐? 예수 믿는 신앙은 십일조를 드린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 26장 15절에 주님 내가 십일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복을 누가 받습니까? 주의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흐르는 이 땅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십일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당 앞에 나가다가 엎어졌어요. 아, 내가 오늘 십일조 드렸는데 왜 엎어졌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엎어지겠어요? 기름 푹짐푹하면 엎어지는 것이고 뭐 흐트리면 엎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 혹은 내가 십일조를 했다 혹은 어떤 헌신을 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거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갔는데 과태료를 무는 거죠. 자동차 주차 잘못했다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어느 우리 동네 열심히 있는 분이 다니면서 막 그 앱으로 신고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과태료 물었어요. 과태료. 주차 잘해야죠. 주차 모퉁이에 하면 과태료 물립니다. 아무데나 하면 남의 집 앞에 가게 집 앞에 하면 그 가게 주인이 화내죠. 그러니까 민폐되지 않도록 여튼 주차를 잘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 나 예배드리고 왔는데 왜 주차 딱지를 받는 거지?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고 여전히 질서를 안 지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일조라는 게 뭡니까? 십일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식인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이 아니죠. 십일조를 잘 드리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공동체의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십일조를 잘 드리면 십일조를 드린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십일조를 드려도 십일조를 드리면 십일조를 드려도 나가다가 주차 딱지도 받을 수도 있고 십일조 드려도 길을 잘못 드리면 뭐 엎어질 수도 있고 십일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십일조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십일조의 열매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십일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십일조도 했는데 저 십일조 떼먹는 사람은 누리는 그 복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어려움이고 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 마치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꼭 우상 종교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배워야 돼요. 늘 성경을 읽는데 맨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맨날 자기 앞가림만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자기 받을 복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신명기가 개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자기 욕망,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인생에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남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그것이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너는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기를 잘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네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너 거룩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정의와 공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우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던 거죠. 우상 종교는 야, 네가 제물을 바치면 네가 그에 걸맞는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상 종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행복이지, 제일 중요한 것이 네 꿈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 시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시대가 그거를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를 누가 탓할 수 있느냐?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 소비사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그래서 자기 행복이 인생의 제일 큰 가치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1차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복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복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안 읽는 사람에게는 너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알아도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알아도 순종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부응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 말 믿어집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성도님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돌보기 싫어서 지금 밑에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3500년 전에 그 애굽이 지배하던 그 거대한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에 모든 사람을 자기 행복을 위하여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주변의 연약한 모든 세력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던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자유가 뭔 줄 아느냐,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21세기 2024년에 하나님은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행위에 대한 개인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줄 거다,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잘하면 복을 받을 거다 생각해요.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인 거죠. 그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절집에서는 그런 해석이 될지 몰라요. 절집에서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가능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벌을 받고 잘한 것이 있을 때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하나님을 거의 우리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잘할 때 상 주고 잘 못할 때 벌 주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잘 못할 때마다 꿀밤 맞았다 이러면 머리 정도 빠지는 게 아니고 막 하여튼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못할 때마다 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적인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고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나는 그런 복을 만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복을 받은 사람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착각같이, 그런 착각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지 않으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나서 그랬냐, 공의로워서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 그랬냐, 아니고 가나안이 망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거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가나안이 망하는 이유는 죄악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의롭거나 더 훌륭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그렇게 해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5절 6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이 아름다운 땅을 민수기 내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끈기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고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이지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유지가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그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이유는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이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아이고 내일부터 묵상하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막 저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길게 나와요 아주. 축복은 짧고 왜 저주는 기냐. 축복은 다시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 마시며 자기가 씹지 않은 나무 열매 먹으면서 이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해요 이미 복은. 문제는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이 복을 빼앗기는 거죠. 이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짧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길어요. 근데 이 저주의 특징이 뭐냐면 누릴 수 있는 복이요 뒤바뀌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15절부터 19절 보시면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묵상 이 말씀을 어제 신명기 28장 앞부분 묵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신명기 28장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어제 선포하신 말씀 어제 선포하신 축복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저주라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묵상한테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발락, 발람 이야기하시면서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저주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저주를 변해서 부어주신 그 복이 다시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가면 목사님 하고 뛰어와서 안기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아주죠. 그런데요 어떤 애들은 이뻐서 안아주면요 막 밀어내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아이들이에요. 목사가 안아주면 반가워 좋아해야 되는데 막 밀어내는. 물론 제가 한참 보니까 그중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목사님이 좋은데 부끄럽고 수줍어서, 어떤 아이는 무서워서 이렇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를테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복을 누려요. 그런데 애써 하나님의 품을 막 밀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난으로 옮겨 심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복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뒤바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를테면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애굽 사람이나 받을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당할 그런 저주를 받는 거죠. 28장 3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심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신명기 20장에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누구 약혼하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왜냐하면 전쟁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얼마나 많으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고대 사회는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했거든요. 몽둥이 들고 막 나가서 싸우는데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터에 사람을 막 돌려보내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낭만적인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미칠 지경이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질병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질병에 대한 경고가 많은데 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일 텐데 예.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쭉 있는데 23절부터 그 밑에 26절이에요. 제일 밑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어떤 은혜 애굽에 내린 질병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애굽 사람들처럼 그 질병 많은 질병 닥칠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개인의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가 복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거요,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혼자 열심히 십일조 바쳐서 내 혼자 부자 됐다.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남들은 다 아픈데 혼자 건강하다. 그게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남들은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나 혼자 룰루랄라 춤출 수 있다. 너무 잔인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나요? 남들은 아픈데 혼자 배불리 먹는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앞가림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각자 도생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지면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또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잘 사랑을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서는데요. 혼자 서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야 서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의 모든 열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 영혼이 알고 보니 성도님 손에 달려있는 거군요. 이렇게. 예.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수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야 남들이 뭐냐 니만 잘하면 되지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남들이 어떻든지 너만 행복하면 되지 너만 즐거우면 되지 그거는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그럼 남들이 무슨 상관이람 난 내 할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요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들려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같이 읽는 거고 기도를 해도 같이 하는 거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는 거고 선한 일을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 불러서 도와달라고 같이 하는 거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왜냐하면 천국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붕어섬 갔더니 저는 산책하러 갔는데 이 어느 이단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저는 산책하러 갔는데 그 이단 교회는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단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는 안 되나? 제가 이래요. 근데 좀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부단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어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요즘 신명기 묵상하고 있느냐? 내가 신명기 읽으니까 이러던데 너는 신명기 읽으면서 뭐 무슨 생각하니? 질문해야 돼.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너는 요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몫이 점점 늘어나서 남의 짐을 짊어지는 연습을 계속하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앞가림만 하는 거고 성숙한 사람은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 거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건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